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정경석 집사님께서 어제 8시 20분경에 주님 품 안에 안 계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우리 황희신 권사님,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장례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제 성도님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늘 이제 오전 정도에 그 모든 일정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례 일정이 나오면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장례 일정에 대한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언서에 대한 오해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언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예언이라는 말 때문에 예언서는 단순히 그냥 앞일에, 앞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그것을 보고 또 그게 운명처럼 되어질 일들이 이제 쓰여진 게 바로 예언서다라고 이해하는데, 그것은 거의 비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개념의 예언은 단순히 앞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것을 내다보고 필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예언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언서는 예언서에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어날 필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예언서는 담고 있지만, 예언서가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미리 일어날 일들을 보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예언서에 있어서 예언의 개념은 앞에 일어날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서의 예언의 개념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의 예언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신탁,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언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따라서 예언서는 과거에 있어서도 예언의 말씀이고, 현재에 있어서도 예언의 말씀이며, 미래에 있어서도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시기에 대한 구분이 예언서가 아니라, 예언서는 하나님의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라는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동일한 하나님의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언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서라고 할 때, 예언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으면 예언서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언서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세 가지 점 때문인데, 첫 번째,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먼저 장르 문제입니다. 장르라는 것은 예언서에 있어서 예언서가 무엇으로 전해진 성경이냐라고 할때 예언서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읽으면 시의 언어는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시는 구구절절 막 설명하는 게 시가 아닙니다. 많은 세 문장, 네 문장의 그 많은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시는 한 단어로 그냥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시라는 장르이지요. 예언서는 장르상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환상이나 비전을 보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때 함축적인 메시지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서의 말씀은 다 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읽었을 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예언서가 다 전체가 다 시로 되어 있다기보다 시도 있고 내러티브라고 해서 이야기체로 어떤 설명, 그 상황을 묘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에도 시가 되어 있고 또 내러티브라고 해서 예언자가 당하는 어떤 이야기체의 예언자의 상황에 대한 묘사도 예레미야에는 나타나죠. 네,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이야기체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예언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역사적인 정황 때문입니다. 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을 시로 표현해서 선포할 때 그때의 역사적인 정황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왜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지금 전하고 있는지 그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 읽었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 이 예언서는 그것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서가 어렵게 느껴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설교자가 예언서를 설교하기도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예언서가 또 어려운 것은 배열의 원칙이에요. 이 배열의 원칙이 무슨 말이냐면 특히 예레미야가 매우 그러한데 이 예언서는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논리적인 전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갖고 상황에 대해서 발단, 전개, 그리고 이제 결말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점층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언서가 아니라 그냥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리고 우후죽순 배열의 어떠한 원칙도 없이 그냥 나타나고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하더라도 순서가 쭉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요셉.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순서가 쫙 있지만 예레미야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예언의 시작을 했을 때 남왕국 요시아 왕 14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예언자는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메시지가 요시아 왕 13년 때 전한 메시지인지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순서로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배열의 원칙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는 또 예언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성경에 대한 우리가 예언서에 대한 어려움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언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것은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무엇에 대한 돌이킴입니까? 죄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네.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사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회의 악한 모습들을 그것을 고발하고 그 고발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돌이키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서 공동체에, 사회에, 그리고 지도자에게, 그리고 왕족에게 선언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요시아 왕 14년 때부터 말씀을 전했는데 요시아 왕은 다윗 왕조에서 다윗 이외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완벽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왕이 바로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8세 때부터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이 요시아 왕인데 그런데 요시아 왕이 무깃도라는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로모로 인해서 나라는 이제 기울게 되지요. 그의 아들들이 세 명의 아들들이 남 왕국을 치리하면서 그러면서 국제 사회에 어떠한 나라에 붙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남유다의 흐름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내용들을 예레미야는 담아내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러한 왕들의 어떤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원칙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질타하며 종교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과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통찰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왕들에게 시드기야 왕 요시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왕 많은 왕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이해할 때 지금은 이야기체가 나오고 있구나.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어려운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발과 지적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과거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고발이면서 또한 나에게도 또 우리 사회에 대한 고발이기도 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종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라는 메시지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장의 고발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말씀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은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백성들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이제 핍박했죠. 그들이 어떻게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징계가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했다 라는 그 대항 하나님의 그리고 징계 그것이 이제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가 핍박했는지 우리는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1장에도 나오지 않고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언자는 무엇을 지적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 읽을까요? 36, 37절 시작.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대체로 예언서의 말씀은 그 죄에 대한 고발을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계를 또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서 회복의 구원의 말씀도 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할 때는 이러한 주제가 한 번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오늘 읽은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언급하는데 36절과 37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앗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언자가 활동했을 때에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는 앗수르와 애굽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 통치한 게 아니라 앗수르가 힘이 강하면 애굽이 약하고 애굽이 힘이 강하면 앗수르가 약합니다. 앗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나라이고 애굽은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와 아래에 두 제국이 있어서 두 제국 사이에서 한쪽이 강하면 또 한쪽이 약하고 또 한쪽이 강하면 또 다른 쪽이 약해지는 그러나 남유다 이스라엘은 계속 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두 제국 사이에서 끼어있는 고래 등에 이제 끼어있는 새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것은 너희는 왜 앗수르에게 붙고 너희는 왜 애굽에게 붙느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강하면 애굽한테 가고 또 앗수르가 강하면 앗수르에게 쫓아가는 너희는 왜 이렇게 보이는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민족인데 왜 어찌하여서 국제사회의 그런 국제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적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의지하라. 처음부터 나를 믿어라.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앗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는 어떤 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나의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앗수르를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애굽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나아가지 말라, 앗수르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앗수르가 힘이 강할 때 앗수르에게로 가고 애굽이 힘이 강할 때 애굽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적하고 그 어리석음을 고발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지적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엉뚱한 것을 줬고 그것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애굽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앗수르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 세상의 아스르, 세상의 애굽을 쫓아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장가요, 나의 주관자요, 나를 창조하신 또 나를 이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주시고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을 붙들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축제의 여름 성경학교, 축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도 우리 정경석 집사님,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유족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황희신 권사님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두 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족들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모든 장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하심이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손에 아버지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 성경학교를 잘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생님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그 사역 위에, 그 섬김의 아버지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안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정경석 집사님, 하나님 이제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 특별히 우리 유족들의 마음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프고 슬프고 아버지 이들의 이별의 고통을 당한 두 아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오. 하나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천국의 아버지 다시 만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천국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모든 장래 일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애굽을 따르고 아수르를 따르고 아버지 그렇게 달라고 힘에 의해서 아버지는 발걸음이 옮겨졌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수르로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것은 나 여호와 나에게로 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 품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또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가야 할 곳은 세상 그 어떤 곳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품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품 안에 아버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경석 집사님,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경석 집사님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또 아픔이 없는 아버지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주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주 품 안에 안 계신 고인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의 모든 걸음들 아버지 동역자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정경숙 집사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이 땅을 물끄러움이 바라보며 믿음의 응원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유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유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